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4면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봉환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의 전에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압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주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말 그대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에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던 사건입니다. 사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속이는 것 자체도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도 성도들의 리더로서의 어떤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성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밭을 팔아서 주님에게 드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초대 교회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마음은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척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벗겨놓으면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악투성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온전히 부패된 우리의 모습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이 나락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도 죽어야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보다도 더 악한 그런 존재가 숨어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늘 울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늘 웃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를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청산한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큰 부흥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전진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아간의 죄악과 같은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진전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더 진전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역대 교회사를 보면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했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해로운 누룩을 적당하게 세속주의와 타협을 해 나가면서 이 해로운 누룩을 교회에 조금씩 조금씩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도 사라졌고 또 진실한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의 기준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기준이 평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속에서 허용이 되던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속,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를 말합니다. 세속에서 허용되던 것이 교회 안에서도 허용이 될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산 문제도 너무 강하게 교회에서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목사님들도 중직 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적당한 거짓을 하는 것과 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하나씩 조금씩 타협을 하다가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법의 구속을 받고 법의 처벌을 받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2007년도에 동성애와 동성혼 등이 포함된 그 차별금지법, 그 법안이요, 이번에 올해 또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 70여 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말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종교 틀렸다고 말도 못합니다. 이슬람 틀렸다고 말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비하를 해서도 안 됩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또 우리 국회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만 희석해져가지고 희석이 되어져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정도는 허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생각들까지도 조금씩 그렇게 물에 물탄 듯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큰 소리를 쳐도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이라도 물이 타진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 속에 보이면은 그거는 죄악이라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향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자꾸 타져 있으면 그것도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들 속에서 이렇게 약간씩 물에 물탄 듯이 되어져 버리면 그건 굉장한 위험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조차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죄가 죄라는 말을 교회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둘 곳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해져도 말을 못하고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물에 물탄 듯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탄이 기뻐서 춤을 추는 세상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져 가도 교회가 말 안 합니다. 나 교회는 이 시대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라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우리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조그만 죄악들을 우리가 조금씩 허용을 하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깊은 데까지 들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주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허용을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교회가 있다면은 교회는 그만큼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불어서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그 한 부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벌하심으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불어주셨죠. 넣어주셨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그 나머지는 이분들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믿는 자들과 상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이런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꼭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저기에는 어떤 능력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흥에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평안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용어로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이런 사랑과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예의를 갖춘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갖추어야 될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할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할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는 무섭다라고 하는 것도 손주들에게 알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잘하는 분이죠. 여기 일어났던 대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표적과 기사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께서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표적과 기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원래 그건 우리가 하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맞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게 우리들에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부흥을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대부흥은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오순절 그 성령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려고 미리 계획을 해 놓은 사건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그 대부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만 이렇게 몸이 스쳐도 병이 낫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부흥의 때에, 대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들을 막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대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서 사용을 하신 목사님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때에 당시 장로교 헌법에는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로교 헌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그런데 김욱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1923년 총회 때에 금지되었느니라 이걸 바꾸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지금도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이적,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행한다면요, 그건 아마 거의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대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으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한 10여 년이 넘게 한쪽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늘 누워 계셨던 그 어머님, 그 어머님 이제 이렇게 영접 기도도 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믿지 아니하는 오빠들과 또 딸 이렇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할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 어머님은. 근데 그 가족들이 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반대하던 오빠도, 친정 오빠도 교회를 나오고,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던 딸도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감사했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가고 난 다음에 반쪽이 마비가 되어져 있던, 10여 년 넘게 반쪽이 마비가 되어 있던 그 친정 어머님이 그 마비가 되어 있던 그 팔들과 다리, 몸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로 다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는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살아가면서 몇 차례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적과 기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대부흥의 두 번째 요소를 보게 되면 이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었는데 이 모임은 사실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이는 집회였는데요. 당시에 이 여건상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사도들이 잡혀갔었죠. 사도들이 잡혀가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그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 자체를 끄집어내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그들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비밀 장소가 아니라 뻥 뚫려져 있는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지붕과 기둥만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꼭 예수님처럼 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담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화를 당하게 될 것,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꾸준하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바람, 어떠한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십자가라도 지고 갈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요, 열심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입에 이거 달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졸고 계세요? 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또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고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뜨겁게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 부동산이 얼마 올랐나니,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의 입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요 얼마나 많이 전했으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그 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입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신을 신는데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건 이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늘 이 신을 신고 가는 거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늘 예수는 우리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입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맨발로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 성도님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만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이야기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은 첫 번째는 증거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매력적인 변화가 없으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비록 숫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그 모습이 역력하게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칭송했다고 그랬죠.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깔아뭉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칭송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전파해야 됩니다. 전 세계로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파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또 돌아오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주님 그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만약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대구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우리의 입에서 늘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요, 그렇지 못한 즉 하나님께서 일을 전혀 하실 수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흥 시대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은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흥의 마지막 요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인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이 잡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억지로 다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이 말을,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부 전하라, 계속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새벽에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들을 붙잡고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풀어주고 보호하고 인도를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옥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가지고 성전에 세워서 새벽부터 전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을 벌려서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입을 벌려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붕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보험을 하다가, 제가 볼 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는 분들은 참 많이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찾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찾아가서 첫 번째로 보험에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 사람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1, 2개월 있다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험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정황상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돌아왔습니다. 또 한 1, 2개월 있다가 찾아갔는데요. 그때는 이분이 여러 가지로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절만 당한 것이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제서야 아, 보험이 필요한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른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이 사람은 거절을 했었습니다만은 진짜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는 정작 이 사람과는 안 하고 다른 사람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가서 뿌려놓았던 그 씨앗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어느 순간에 이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입에서는 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 있는,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30장 우리 찬송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